말씀 열왕기하 17장. 오늘 이 17장은 이렇게 보시면 북 이스라엘 왕의 이제 마지막 왕이에요. 호세아라는 왕이, 선지자, 또 호세아 선지자가 있는데 북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그리고 남쪽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아하스라는 왕을 보았죠. 이제 이 북쪽 역사가 오늘 끝나는 거예요. 북쪽 역사가 끝나고 이제 이 북쪽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한 결론을 아주 종합적으로 이제 내려주는 장면이 이 17장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제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 우리가 아하스 남쪽 왕 아하스를 보았는데 남쪽 왕치고는 아주 대단히 악하고 못된 왕 중에 한 사람이 아하스 그랬어요. 아하스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간 못됐던 왕이다 그랬죠. 바알 신상 새로 건립하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백성들 돈 뺏어가지고 금신상으로 우상 만들고 또 몰렉에게 전쟁과 무서운 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릴 정도로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자기 잘되기 위해서 자식까지 죽일 수 있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게 우상들이에요. 거긴 자기만 있어요. 자기가 잘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것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못된 집단들이, 이단들이 보여주는 건데 그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짓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작은데 큰데 뭐 큰 나무 밑 이런데 모든 신상 만들어 놓고 모든 국민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성경이 이 아하스에 대해서는 남쪽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같이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그 굉장한 수치스러운 표현이에요. 남쪽 왕인데 북쪽 왕같이 했어. 이 이야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다. 그 결과가 그때 평화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운. 그래서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지금 이 북쪽과 남쪽을 이렇게 보면 아수르라는 데가 늘 강력해서 조공들을 바쳤어요, 주변 나라들이. 근데 이제 그게 싫으니까 이 북쪽의 왕과 아람 왕이 동맹을 해서 우리 아수르랑 한번 해봅시다. 근데 둘은 약하니까 남쪽 유다를 끌어들여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남쪽 유다가 응하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베가, 북쪽의 베가라는, 지금 요 호세아 전에 베가라는 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랬더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랑 아람이랑 같이 이 남쪽을 쳐들어왔어요. 그 남쪽으로 쳐들어오니까 이 남쪽에 있었던 아하스가 어디로 뛰어올라간 거예요? 아수르로 뛰어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수르가 기회는 찬스다 그러고는 어떻게 했어요? 침공을 하고 내려와가지고는 남쪽, 북쪽 다 한꺼번에 나라를 정복할 그런 분위기로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수르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만들어낸 계기가 스스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면서 이 적에게 빈틈을 보이면서 이제 아수르가 내려오게 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바탕에 깔고, 여러분 지금 이해가 가시죠? 북쪽이랑 아람이랑 동맹해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그랬는데 남쪽이 그 같이 합계하지 않으니까 쳐내려왔더니 아수르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랬다는 얘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아수르 입장에서는 쉽게 어떻게 보면 내려올 수 있었던 계기가 그때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지도를 보면 저 빨강색이 위에서 아수르가 다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르는 늘 이 애굽이랑은 서로 이렇게 누가 더 센가 한번 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냥 졸지에 그냥 전쟁터가 되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이 아하스 때, 남쪽 유다 아하스 때 이스라엘 땅에 굉장한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이 17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당시에 북쪽이 어떻게 망하게 됐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런 거 보면 그래도 북이스라엘 왕인데 처음서 끝까지 못된 짓은 조금 덜 했던 왕. 근데 그래도 결론은 뭐예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상대평가를 안 하시고 사실 절대평가를 하세요. 우리들 신앙생활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1대1로 평가를 하시는 거지 누구랑 비교해서 그러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점검을 늘 이렇게 하면서 살 때 우리의 믿음이 보다 견고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기준을 우리는 좀 이렇게 높게 잡아야 되는데 대부분 낮게 잡을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보단 낫지, 뭐보단 낫지. 그러면 안 되고 기준을 높게 잡으세요. 제가 주일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라고요? 누구를 닮아야 되고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땅에 살지만 기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높고요, 수준이 높고요, 생각이 높아야 돼요. 우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준과 눈높이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치로 남을 보면 싸워요. 힘들고. 나를 봐야 돼요. 그 기준의 잣대를 우리 이렇게 자꾸 남한테 들이대고 싶은데 나한테만 들이대면 돼요. 그리고 그 잣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마세요. 나만 가지고 나만 재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재는 그런 자가 하나씩 늘 있어서 그 잣대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왕들 아무튼 누가 덜 악한가 더 악한가 이런 얘기 같아요. 제가 보면 덜 악하고 덜 악하고 다 결론은 악하다. 이게 북쪽에 대한 왕들의 이야기예요. 3절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라는 왕이 저번에는 디글랏 뭐 누구 있었죠? 그런 사람이 하나 내려왔다가 이제는 살만에셀이라는 왕이 내려와서 했더니 또 호세아가 이제 북쪽 왕이 이제 조공을 바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 이러고 살기에는 또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얘기를 북쪽 아수르 왕이 알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쳐내려왔어요. 그래서 쳐내려와서 몇 년을 애워쌌다 그래요? 3년을 애워쌌어요. 사마리아를. 그리고 3년을 애워싸고 있는 동안 결국은 3년 동안은 버텼는데 그 다음에는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하고 말아요. 이때가 이제 BC 722년. 722년에 아수르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돼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눠져서 약 210년의 역사가 흘러가고 왕조가 자꾸 바뀌고 왕이 바뀌고 이렇게 어렵게 우상 숭배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 역사가 완전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렇게 보게 돼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이제 성경 지금 구약 여기까지의 큰 흐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그때가 이제 족장시대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 이후에 400년 지난 다음에 출애굽하는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에 와서 훈련받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전쟁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열두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그런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사사들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있으면서 왕조가 들어서는 거죠. 사울왕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나서 왕국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면서 북쪽이 약 210년 동안 여러 왕들이 바뀌면서 722년에 끝이 나는 거예요. 남쪽은 조금 더 가다가 곧 끝나요. 남쪽은 다음 수요일부터 또 이어지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게 성경 지금까지 이렇게 쭉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훑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망한 이야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열왕기 상하 기자는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후대들에게 역사 공부를 시키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왜 망했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망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왜 망했는지 그거를 알아야지 교훈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이제 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망했는가? 7절에 보면 이 일은 망한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르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랬어요. 그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는데 그 죄의 내용이 뭐냐면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그랬어.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 경외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경외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다른 신을 알았어. 가나안 신들을 알았어. 이 차원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 섬기듯이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 이스라엘의 여러 왕에서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라서 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안 믿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살면서 거기가 옳다, 그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일이야 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가서는 모든 국민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향한, 점점 조금씩 조금씩 이게 가랑비에 옷젖듯이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같이 섬기다가 그냥 우상만 섬기는,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상 섬기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보시고 무슨 일을 했다 그러냐면 13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난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섬길 때 그냥 다 벌하신 것이 아니라 벌하시기 전에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면 안 돼, 돌아와야 돼, 이거 잘못된 거야. 그랬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14절에 저희가 듣지 않고, 듣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목을 굳게 하기를, 이게 뭐예요? 굉장히 결단한 거예요. 안 듣기로 작정한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나 안 듣기로 결심했어요. 결심했어요. 이게 목을 굳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에 목같이 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알았던 사람들은, 조상 쪽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들었던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조상, 이 사람들은 조상들이 계속해서 자식들한테 이야기는 해준 거 아니에요. 역사 이야기를. 그 하나님의 얘기를 알면서도 듣지 않았던 세대들, 그러면서 그 세대들은 어떤 세대냐, 말씀을 버렸다 그래요. 15절 중간에 보면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여호와를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사면 이방 사람들을 본받아. 허망한 것. 여러분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쪽 유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는데 그 우상 숭배 핵심이 뭐였습니까? 우상의 핵심이 뭐예요? 우상을 잘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잘 섬겨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예? 우상을 잘 섬겨서 내가 잘 되는 게 우상의 핵심이죠. 결국은 그 우상의 핵심이 누구라고요, 늘? 그렇죠. 우리예요, 우리. 내가 우상이에요. 그 뿌리의 죄의 뿌리가 어디서부터예요? 누가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선악과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선악과의 시작이 뭐예요? 그 정신이 뭐예요? 선악과를 왜 따먹은 거예요? 속아서 따먹은 거예요? 왜 따먹은 거예요? 내가 누구같이 되고자.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자 따먹은 게 선악과예요. 그게 죄의 시작이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왜 섬기는 거예요? 나 잘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나 잘 되고자. 내가 하나님 돼서 힘 있게 살아보고 잘 살아보고자. 우상을 통해서 내가 좀 잘 살아보고자. 잘 돼보고자. 그 마음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고, 그리고 보이는 형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훨씬 더 실감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을, 그리고 또 잘 사는 나라 강대국의 사람들이 섬기니까 왠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패망의 원인이 이거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그러면서 유다도 그렇다, 유다도 그렇다. 이야기는 이제 뭘 예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도 망할 거야. 이거 지금 예고편처럼 한 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우상숭배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를 24절부터 쭉 마지막까지 해주고 있는데, 우리 24절부터 함께 봅니다. 아스루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이엠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겨로 그곳에서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라멜렉과 아난멜렉에게 드렸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권져내리라 하셨으나 너희가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 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예, 지금 이 24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라는 곳,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장면을 아주 이렇게 가슴 아프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23절, 24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막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그랬어요. 사람을 옮겨다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디다 살게 했어요? 강제로? 사마리아 땅에 살게 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살든 그래도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젊고 괜찮은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또 흩어져서 살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그 왼쪽에 사마리아 그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쭉 펼쳐져서 아래 빨강색은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옮겨와서 사마리아 땅에 살게 하고 그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위쪽에 있는 도시들로 옮겨가서 살게 한 거예요. 강제 이주를 시킨 거예요. 우리 옛날에 만주 시베리아로 러시아에서 그냥 중앙아시아로 그냥 기차 타고 강제로 보내듯이 저렇게 강제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패망 후에 사마리아에 큰 변화가 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사마리아에 이방인이 거주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 종교다원주의의 본산지같이 변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이상한 신들이 다 와서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상들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또 노하셨어요. 그래갖고 그랬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심판하셨더니 이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래가지고 왕한테 여기 신이 무서운데 이 신 섬기는 누군간 와서 좀 또 신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잡혀갔던 제사장 한 명을 데려다가 또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또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아무튼 아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땅에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세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어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어요. 범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게 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약속한 땅이잖아요. 약속한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그 하나님이 그 땅에서 형통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계산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못 믿어서 불안해서 다른 것들에 기울거리고 자기 노력으로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필요 없구나 그렇게 살아 그러고 쫓아버리세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냥 벌받아서 혼나서 이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떠나게 하시는 게 이게 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죽고 살고 뭐 하나님 불이 내리고 떨어지고 이거는 그래도 심판이긴 해도 하나님의 아픈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건데 지금 땅을 옮겨버리는 거 그리고 그 땅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거는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야, 이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믿음의 땅, 약속의 터전, 믿음의 터전, 은혜의 터전 그런 거를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죠.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가정, 어떤 일터, 공동체, 만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여러분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걸 소중하게 가꾸고 소중하게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내가 영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 아래 살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면 계속해서 그 은혜의 물줄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와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은혜의 관계를 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더 앞에 있는 뿌리가 뭐냐 하면 너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런 표현이에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게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적인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물리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더 값어치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이제 좀 잘 살아야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면 그게 조금씩 조금씩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것들이 자리 잡으면서 그게 우상화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 게 아니고요.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상 섬기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시키는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자꾸 실감이 안 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을 당장 중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은혜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엔 다른 어떤 일을 해도 평안하지도 않고요, 형통하지도 않고요, 기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게 옛날 이야기거나 그 뻔한 이야기거나 이러지 않도록, 그게 늘 감격스러울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 은혜 아래 구할 때 내가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이렇게 자꾸 하세요. 자꾸.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뿌리가 되고 그게 기초가 놔줘야지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것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면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이 없잖아요. 진짜 천국이 좋은 게 믿어지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뭐 그렇게 좋겠어요? 뭐 좋긴 하지만 거기에 마음 쏟겠어요? 그러면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유가. 불안해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렇게 크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게 너무 멀리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너무 멀리 느껴지니까 가까이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좋으세요? 당장 내가 참 필요한 것들이 잘 내 눈에, 내 손에 만져지는 게 좋으세요? 죄송해요. 어려운 질문해서. 여러분, 안 잡아도 되고요. 안 소유해도 되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얘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귀하고 값어치가 있는 만큼 안 행복해요. 그렇죠? 그게 귀하고 값어치가 별로야 그런 만큼 행복해요. 완전히 반대예요.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러면 행복해요. 있어야 되는데 가봐야 되는데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불행해요. 어디 가서 뭘 봤어요. 저거 꼭 가져야 될 것 같아. 그때부터 잠이 안 와. 아, 저 백을 가져야 되는데 저 반지를 껴야 되는데 저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아유, 가지면 얼마나 뭐 사면 얼마나 좋으세요? 그 얼마 가세요? 한 열흘 가세요? 열흘 더 가세요? 안 가져봐서 모르시겠어요? 그 얼마 못 가잖아요. 그 사면 중고되잖아요. 사면 중고되는 거에 목숨 걸지 말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 수 있다면 그럼 평안하고 자유롭고. 여러분 우상이요, 꼭 어디 가서 절해야지만 우상이 아닌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는 것들이 있어요. 자꾸 비교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꼭 집어서 돈이라는 것이 제일 큰 우상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랑 견줄만한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기서 좀 더 자유로워지실수록 자유가 무언지를 정말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은 그 싸움에서 이기세요. 그 싸움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 그 욕심과의 싸움, 그 큰 내 스스로 나를 속이고 있는 그 무서운 우상과의 싸움, 겉으로는 내가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속에선 갈등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과 싸워서 이기십시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면서, 사마리아 땅이 이방인들이 와서 우상 섬기는 것을 한번 보면서, 아 하나님 안 섬기면, 하나님 똑바로 안 섬기면 이럴 수 있구나라는 걸 두렵고 떨림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럽 대형 교회들이, 훌륭했던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에 넘어가고 술집에 넘어갈 때 우리가 통곡을 할 수 있었어야 돼.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막 욕했어요. 저 유럽 교회들, 여러분 그 욕한 지 20년이 되지 않아서 한국 교회가 넘어가고 있고요. 미국 교회가 넘어가고 있어요. 정말 소름 끼칠 만한 일들이에요.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 욕하려고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앞에 닥쳐있는 이야기, 우리 코앞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이럴 때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먼저 이기고, 그리고 정말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같이 이기고, 그럴 수 있는 우리 에덴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